말씀 봉독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메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윗으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윗으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윗으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지민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용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찬송하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이것으로 인하여 찬양을 주께 돌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영생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선교의 달에 저희들이 참 선교란 말 전도란 말 많이 하지만 얼마나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지막 분부인 지상 명령에 그 동참과 나 자신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증가하는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든 평생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한번 궤도를 수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8개 지역을 선교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기도가 부족하고 너무나 소홀한 일들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협력하여 선교하는 여러 선교지와 그 외에 앞으로 이러한 대상 지역들과 또 선교사들과 가정들과 이 선교 대상 지역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분이엘 장로교회 미국까지 불러주셔서 여기에 세우신 주여, 참 우리 온 교우들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이 주님의 마지막 피 묻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감격을 가지고 돈을 벌며 또 우리에게 돈을 쓸 줄 알며 또 우리가 지혜와 재능을 주님을 위하여 바칠 줄 아는 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부족한 종을 붙드사 귀한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귀한 기둥 같은 종들 일일이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낮아질 때가 있지만 엎치락 뒤치락하는 중에서도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 종들의 심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오는 주일날 모이는 이 공동의회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교의 부름을 피하지 말라. 따라서 해봅시다. 성교의 부름을 피하지 말라. 주님의 성교의 사명을 피하지 말고 거기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성교의 달에 성교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좀 증가하는 말씀이 레위와 관련을 시켜놨더니 제가 하고 나서도 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제만큼은 우리가 피의 복음을 그 아는 감격을 가지고 성교하자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피의 복음을 다시 마음속에 새길 때에 그 감격에 이끌려서 주 앞에 자신의 몸을 산제사 드리는 성교를 드릴 때에 성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교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그 성교의 절대적 성교의 부름을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이 점을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가 참 감동을 받는 스토리 가운데 하나인 줄 압니다. 요나는 그 여로보암 2세 BC 782년에서 753년 경에 그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졌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 때는 아주 그 죄로 물들었습니다만 2세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활발한 그 왕이었습니다. 물론 느밧의 아들 1세의 그 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부강한 경제적으로 괜찮은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그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띠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여기 보니까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 요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니느웨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수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복음을 전한 사명을 받은 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요나 선지자는 마치 신약의 바울 사도와 같은 이방 선교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전도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이 전 민족을 언제나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대상을 가진 모든 민족으로 All Nation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고 간간히 하나님이 이방지역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요나를 그 니느웨는 아수로 수도였는데 이방지역에다 파송 선교사로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지역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우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니느웨성 사람들을 상대로 증가한 회개의 복음으로 아주 놀라운 부흥이 가져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요나가 그 가기가 싫어서 아수르 원수의 나라고 별로 탐탁지 않은 마음이 들어가서 그저 하나님 명령대로 말 안 듣다가 회개도 안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은 변할 수 없잖아요. 가서 증거하라. 내 백성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십여만 명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데 이들을 향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어코 그 지역에서 이 요나가 회개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잠깐 증거했는데 즉석에 회개하고 왕에서부터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배옷을 입고 회개했다. 아마 가축들이 배옷 입고 회개한 것은 아마 그 기록 아마 역사상에 보기 드문 일이 아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할 만한 것은 요나가 사명을 피하고 도망가다가 고기 큰 고기 속에 배에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거기에서 주야로 고생을 합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다시 나오게 되죠. 이때 그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사건이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장차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연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걸 볼 때 참 우리가 기이한 말씀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가 선지자로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여기에 응답을 했는지 성경의 부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절박한 성경의 부름,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기를 모든 족속에 나가 뭐하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라. 다시 한번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이 중대한 주님의 유언 같은 사명에 모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요나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메트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선교사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됩니다. 전도는 내가 물론 마음 챙겨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이면 배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참 선교의 시작이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회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거. 유명한 안디옥 교회도 그래서 일꾼 선교사 둘을 세울 때도 뭘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앞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일꾼을 세우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지시함을 받아 두 사람을 선택해서 나가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 보내놓고 또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참 이걸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니셔티브를 사람이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개인적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내게 주시는 특정한 말씀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마음이 그냥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시작되면은 어느 정도 가다가 제한을 받게 되고 곤두박질하게 되고 해보니까 재미도 없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효력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참 우리가 다 넘어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아도 이민생활이 이게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질 적에는 참 이게 내게 믿음이 있는가. 옛날에는 좀 뜨거웠는데 옛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그런 게 또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시작하시는 그분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효력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언제나 콜링이 주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콜링이란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느냐. 흔히 요사이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흔히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또 보냄받은 선교사. 우리 그래도 보낸다고 해서 선교사가 아닌 게 아닙니다. 다 선교사인데, 근데 엄밀한 말의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그런 말씀, 성령을 받아라,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모든 그리스도는 다 보냄받은 자예요. 직장에 갈 때도 그저 뭐 밥벌이 하기 위해서 간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직장에 가든 공부를 하러 가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로 주셨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콜링, 부르심이 아주 날이 갈수록 분명하고 확실해야 될 줄 압니다. 콜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 되는 사람만, 선교사 되는 사람만 얘기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분야에서 간접적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를 부를 때 그 제자들에게만 한 얘기라고 봐선 안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론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걸 그 연장선을 그려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인 것입니다. 그래, 참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부르신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타있고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그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자연히 심령 속에 불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거리가, 할 능력의 일거리가 없을 때도 답답한 일입니다만, 아무 일해도 별로 그냥 소득도 없고 시시하면은 별로 뭐 의욕도 안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중대한 이 복음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죄사함받는 이 복음을 증가하라라는 이 사명을 나에게 직접 주셨다. 모든 그리스도는 그걸 직접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이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 속에 재미가 있고 마음속에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링이 확실한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셨고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삶의 의욕이 있고 사는 이유를 알게 되고 마음에 참 불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독일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갑자기 불불불 하더니만 불이야 하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불입니까? 옆에 물어봤더니,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더니 그 불은 다른 불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 불타고 있는 그 성령의 불이요, 복음의 불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했거든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복음 증거하라고 불러주셔서 내게 먼저 이 말씀을 깨닫게 주었다라는 사명의 불타는 가슴을 안게 될 때에 바로 이 사람이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고 이웃에게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표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불이 불타더라도 사명이 불타는 교회, 따라잡니다. 사명이 불타는 교회. 예. 다른 일을 불타든 안 되고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을 찾아 불이 타야 돼요. 이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더라도 자기 할 일을 찾아가지고 할 때 얼마나 재미가 납니까? 어디서 뭐 돈 버는 거 이렇게 치는 문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얼마나 그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미국 생활에. 그런데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불타는 가슴을 안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명의 불로 가슴이 타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대상지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교의 대상지를 선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저 큰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수로의 그 여러 성 가운데 아마 왕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왕이 회개한 걸 보니까 주요한 그런 도시로서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죄가 저 넘치는 곳이었는지 우리가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큰 성읍을 상대로 해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여기 보니까 이것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의 대위임령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의 대위임령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저 큰 성읍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쳐서 외치라. 이 쳐서 외치라는 말은 이 프리치 설교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이들에게 복음의 사건을 저리 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선교의 대상과 선교할 필요성, 이 필요성까지도 여기 뭐 제약이 여기 얼마큼 찼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악독이 꽉 찼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 증가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주시고 이 중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종종 전도를 하더라도 뭐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 인천에서 전도를 하는데 백가정을 하루에 백가정을 돌아다니는데 다 문 안 열어주고 한 가정 딱 열어줘요. 한 가정. 옛날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역리 들고 전도하면은 다섯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꼭 영접을 뭐 터치해 보든지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지금은 하도 믿어서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 100명 문 두드리는데 한 가정 문 열어주는데 그 가정도 이미 교회 나가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복음 증거 터치해 보니까 마침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더래. 교회 나가서 복음 받지 않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고 정말 이 복음을 증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뜨거움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준비된 사람 일거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없으면 계속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면 문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복음을 알게 되면 이것을 증가할 대상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오늘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이 마음으로 니느웨 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이 복음 증가라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선교 대상지가 한 여덟 곳 됩니다만 참 선교금도 예 선교비도 보내고 그럽니다만 어떨 적엔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요사이는 다들 그냥 문이 활짝 열려져서 선교지도 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방학 기간 동안에 이번에도 우리 두 선생님이 그쪽에 가셨습니다만 가서 뭐 현지를 접촉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요새 뭐 또 저 이 돈이 없을 때는 이 도네이션도 하라 하더라고요. 쫙 편지 오면은 뭐 몇 불씩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또 기특에도 보내주기도 하고 얼마나 그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이게 너무 우리가 참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소극적인 전도를 하는 게 아닌가 성결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요나의 그 부름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성교비도 보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뜨거운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나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름에 요나는 그 아멘으로 응답할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으면 나타나면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선명한 체험으로 뭐 환상이나 또는 음성으로 말해 아니 성경 읽다가 내 마음 도장을 생기는 딱 주신다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참 여기 아멘으로 응답이 이게 정상인데 참 요나를 보니까 이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간 요나를 우리가 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 그런 말하고 있죠.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다시스는 전혀 그 니노야 정반대 지역입니다. 스페인 지역적으로 지금 배 타고 가기 위해서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 저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들의 그 이런 책에 보면은 요나가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분을 부자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갈 때에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돈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성가를 주고 당당히 지불하고 그 배를 타고 지금 아예 그저 살려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보더라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무시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라 이쪽으로 가야 사는 것인데 이쪽으로 가야 내 인생도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저쪽이라고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종종 이렇게 쭉 살다 보면은 옛날에 그렇게 그냥 신학에 가서 예수 저 복음 증거하는 목사가 되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 안 듣다가 나중에 돌아온 분들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목사만 되려는가 아니에요. 요새 목사들이 하도 포화 상태를 나서 가능한 목사 좀 적게 되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원로 목사님 이렇게 그 후임이 한국에서 이렇게 초빙하는데 보니까 400명이 이력서를 냈더래요. 나 그거 보고서 놀랬습니다. 참 이렇게 얼마나 그래 우리 저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도 목사를 가능하면 좀 이렇게 저 제한을 시켜 좀 줄이고 왜냐하면 제한 시킨다고 해서 사명 받은 사람을 하지 못하게 말하는 하라는 말이 아니죠. 너무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일은 안 하고 말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었다면 받은 바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어디든지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분은 고생하다가 나중에 신학에 오기도 하고 나중에 주님에게 손 들고 오는 사람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떠나가게 되면 이건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기둥이 되고 여기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놨는데 이건 잘 모르죠 사람이. 그런데 대개가 보면은 우리 사람은 착각을 잘합니다. 대개 우리의 현재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 여기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을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기도 안 가면 저기 다른 데 갚아요. 저도 한국에서 성실하게 하니까 지금 걸어나오는 과정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과정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여러 세월 동안 마음속에 확증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무시하고 떠난 자는 사실은 그 마음의 허무 속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고기 잡으러 가서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어떠하다 그랬어요?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무시하고 떠나가고 얼굴 낯을 좀 피하려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죠. 가긴 갔는데 얻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그대로 그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몇 가지는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디 그래 믿으십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뭐 그렇게 안 해도 요사이 뭐 다른데 어떻게 되더라 뭐 이상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명 주어진 사명을 무시하기 쉬운 자리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다시스로 가려고 할 적에 때로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요파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한지라. 일이 척척 잘 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공을 가장한 불통의 길을 들어서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일이 척척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거기 더 우선거리인데 이걸 무시하고 가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렇지 어떨지겐 참 여러 해를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주를 위해서 어려운 지경에서 주를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한 사람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그런데 여러 개 빠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어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다시 수로 행선하였지만 배를 타고 도망했지만 여행처럼 보이지만 마치 일이 풀려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길을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불통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피해서 도망을 가긴 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도망갔으니까 너 안 쓰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고마우신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배 타고 가는데 누가 대풍을 줬습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풍랑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피해서 얼굴 낮을 피해서 주를 멀리하고 떠나게 되면 결국은 이 대풍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대풍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것보다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는 사건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주장해도 주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 한나의 놀라운 체험이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아주 가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높은 데 앉게 하시며 귀족과 앉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인의 손길을 보이는 걸 볼 때 참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이걸 피하여 가는 것은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대풍을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요새는 신문들마다 간증이 뭐 계속 나옵니다. 간증이 이 평신도들의 간증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옛날에 사업하던 분들이 그냥 그 주님 떠나가고 이러다가 망해가지고 말이에요. 손 놀고 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의뢰해주시는 이런 일들 참 그런 사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제적 대풍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건강에 대풍이 일어납니다. 이 건강이나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참 회복하기가 어떤 어려운 것인데 말이에요.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이걸 피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요나와 같은 대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주목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6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려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바로 못 믿게 되면 창피를 당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선차게 믿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거죠. 예수 믿더라도 솔솔솔 대충 믿어가지고 열매도 없고 말이에요. 마음에 어떤 불도 없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주 보기도 답답할 겁니다. 그럼 뭐 예수 믿을 바에야 뭐 너처럼 될까 안 믿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려면 그런 자리에 자신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주변의 환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주님을 떠나가니까 대풍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원인을 찾아나가는데 막 풍랑이 몰려와서 배가 여기 보니까 파손 지경까지 나갔습니다. 보통 이 지역에는 대풍이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라 그럽니다. 잔잔한 지역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손을 댈 때는 이 두려운 일이죠. 그래 사람들이 다 살고자 막 서로 누가 잘못했느냐 막 자기들이 부른 신을 찾고 야단 났습니다. 물건을 그냥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던지질 않나 그런 지경 속에 설치게 요나는 뭐 했죠? 하나님 떠나가서 저 배 밑창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은혜 떨어지게 되면 잠도 이상하게 깊이 오긴 오는데 제 경험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그냥 뭐 기운도 없고 맛도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저 교회 이 사역 하다가 너무 답답하면 아이 그냥 계속 먹고 자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얘기도 합니다만 자 우리가 이 주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게 되면 어두움 속에 가하여 그냥 육신의 그 잠에 취해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그렇지게 이 선장이 내려와서 깨우면서 당신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지금 대폭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어디서 온 사람인지 좀 프로파일을 좀 얘기하시오. 그래 얘기했더니만 이 요나가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그 뭐 여기 히브린이라고 얘기도 하죠. 여기 9절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나중에는 배에서 잠이 깨어나서 나중에 제비까지 뽑잖아요. 투표까지 하고 나다 보니까 제비가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해필이면 그 요나에게 딱 떨어졌습니다. 이때 요나가 벌써 이거 안 거죠.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사명을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신 복음 증거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게 되면 결국 어두운 삶을 살게 되고 안 믿는 세계 속에서도 밟히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에 우리를 세상의 우뚝 선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이걸 포기해버리면 참 인생이 참 가리는 인생을 살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걸려놓으니까 지금 이 그 요나를 들어가지 바다에 던지라 지금 이런 그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요나가 바로 대답한 거죠. 12절에 보니까 회개 장면인 줄 압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광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벌써 제비에 딱 이 아다리가 되니까 아다리란 말 이상합니다. 딱 부닥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 당장에 요나가 벌써 성령의 음성을 들을 거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멀리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기업과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제비에 딱 부닥치게 되니까 자기 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회개도 진짜 믿은 사람 택한 자는 회개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발할 때에 즉각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나가 자백을 남기죠. 이 방법, 이 해결책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저 주변에 있는 그 선원들이 아마 이 사람을 그 참 바다에 사람을 어떻게 던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애써 수고하였지만 풍랑은 여전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나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요나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던지게 되니까 성령 뭐라 그러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폭풍이 대풍이 어떻게 했어요? 그치니라.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해 응답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순종하는 그 포인트가 있게 될 때 그 점이 있게 될 때 그 순간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오늘 여기 요나의 사건을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아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응답을 했음에도 해야 되겠습니다. 불구하고 요나는 아멘으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풍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는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나중에 바닷속까지 떨어지잖아요. 2장에 보면 이 바닷속에 떨어질 적에 고기가 직접 그냥 딱 넝큼 먹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여기 헌팅턴 비치인가 그 긴 수염 고래가 저 이렇게 저 와가 사람 만지는 거 저 신문에 광고되었습니다만 아 이 큰 고기 고래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고래라고 뭐 꼭 얘기 못합니다. 큰 물고기가 당장에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떨어져가지고 고생 좀 하다가 이 바닷속에도 저 밑바닥에 뭐 저 이 풀도 있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뭐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다 풀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아마 떨어져가지고 고생 좀 하다가 아마 죽을 때쯤 이렇게 좀 고생하다가 고기가 탁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나서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호해 줬으니까 살았지 말이에요. 그 고기의 액이 얼마나 독해요. 아,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개하고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특이한 일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무시하고 왔을 적에 수치를 당하고 바닷속에 떨어지고 참 어려운 지경을 당하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참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단순히 복음 나 자신만 알고 구원받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통하여 안 믿는 사람, 나를 통하여 복음을 모르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 많아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가치관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복음을 모른다면 말이에요. 우리 그 조카, 우리 집사람 쪽으로 조카들도 꽤 많은데 어떤 가정은 아 보니까 미국에 참 성공을 많이 했더라고요. 난 그런지 몰랐는데 뭐 하버드도 나오고 부인도 하버드도 나오고 의사 뭐 되고 말이에요. 또 무슨 변호사 되고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 관심은 저들이 복음을 하느냐.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받은 바 이 복음에 대한 뜨거움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나가지 않게 되면 인생을 헛사는 것이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유명 카트 대통령이 요새는 사랑의 집 만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만 이분이 그래도 참 복음의 열정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어떤 글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분이 1년에 보통 14가정을 전도하는데 교회 1년마다 한 번씩 대전도집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14사람을 꼭 자기가 책임지고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을 그 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도왔는데 그럼 몇 명이에요? 장황하지 140명을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그 바쁜 대통령 생활 가운데서도 글을 냈대요. 그분이 1966년 주지사 선거를 할 때에 3개월간 그 선거운동을 하는데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났대요. 그 30명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지난번 우리 그 상원의원 저 오래고 있는 상원의원도 그렇게 하시도 많이 보니까 이렇게 30만 명을 3개월 동안 만나서 이렇게 이들에게 참 선전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거 하면서 조용히 생각하며 느끼기를 겨우 1년에 한 번 대집회가 있는데 14명 이렇게 인도하는 거 얼마나 수치로 생각하는지 이 카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때 하나님의 선교의 부름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라 나를 부르신 이유는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어디 있든지 간에 이거 위하여 불러주셨거든요. 여기에는 그래서 전도는 하나의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그 본질이에요. 부름받을 때에 이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 불러주기 때문에 이 선교의 부름을 여러분 요나처럼 피하지 마시고 여기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나 선지자의 그 선교에 대한 부름을 생각하면서 참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우리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전도하고 또는 선교하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 위에 사는 것이 이런 길이고 결국엔 그 길이 현실의 그 이러한 그 얄팍한 문제가 아니라 마침내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자여 수천 대의 복을 받는 그 길을 알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떠나도 주님을 이렇게 멀리 떠나갈 때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이 요나가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위에도 늘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을 함으로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결코 피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우리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복음 증가하는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며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다 되어 가장 복된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이 마음 놓고 사용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